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편은 다음 장인 시편과 한 쌍을 이룹니다. 두 시는 대체로 두 절마다 알파벳 순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표제 1절은 표제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2절부터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먼저 된 알파벳은 알레프입니다. 2절과 3절이 알레프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이 베트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모든 절이 두 절씩 딱딱딱딱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약간의 불완전함도 있기는 합니다. 어디에서는 한 절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절은 좀 순서가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절씩 딱딱딱딱 가다가 19절, 20절이 카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나고 시편이 다르게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 쌍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1절부터 그 다음이 딱딱딱딱 이어집니다. 그 다음 카프 다음이 라메드입니다. 이 라메드가 이어져서 가고 마지막 시편 18절이 17절과 18절이 타우,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인 타우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표제가 없이 9편의 표제가 있는 거와 알파벳 순서가 이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편 9편과 시편은 한 쌍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2역이라는 성경은 아예 이 두 편을 한 쌍으로 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9편을 읽을 때 몇 편도 염두해야 합니까? 시편도 염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내일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9편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시편 9편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본인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이한 일, 원어로 보면 팔라인데요. 의미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인간 능력 밖의 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인 다윗은 내 능력 밖의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자신에겐 너무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와,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지? 이거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제가 3.1교회에 온 게 저는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가 리더 모임 때 또한 간사님들 같이 회의를 하면 아니, 내가 정말 3.1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이한 일입니다. 인간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 기이한 일을 자신이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시인은 와, 기이한 일이 나에게 있었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구원받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이 시인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당연히 질 거라 생각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서 승리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어져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또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참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찬송해야 할 분, 찬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원수들이 도망칠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좀 보면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이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시인과 대결했던 그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좀 보이십니까? 도망치는데 비틀비틀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모습을 시인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비틀비틀 넘어져 쓰러져 죽었다. 이것을 시인은 이미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표제를 좀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나벳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나벳을 학자들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다라고 통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트라벤이라고 해서 아들의 죽음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어떤 적국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또한 아람어 번역인 탈굼에서는 여기에서의 무라벳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대입해서 골리앗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1대1 대결로 가능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넘어지는 그 모습 대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강력한 간증이 되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이 그에게 어떠한 고백을 하게 하냐면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압제를 당하는 자, 압제를 당하는 자는 원어로 다크입니다. 이 다크는 짓밟혀져서 낮아진 자라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으스러진 자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대결 속에서 적국으로부터 지금 으스러지고 있는 겁니다. 밟혀져서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내가 짓밟혀져 있는 것과 같은, 으스러진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윗도,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지금 그러한 때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내가 으스러지겠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짓밟혀져서 으스러지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무엇이다? 요새이시다. 이 요새의 의미를 좀 보면 요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튼튼한 방어시설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가 미스갑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갑이 어디서 왔냐면 사갑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갑은 높이 솟아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사갑입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땅바닥 맨 밑에서 발에 짓밟혀 있어요. 완전히 낮아져서 으스러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높이 솟아서 적이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비가 여러분 좀 보여지십니까? 사람은 아예 땅바닥에서 이방 민족을 인해서 짓밟혀져서 으스러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솟아서 이 적국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완벽한 방어를 하고 계신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전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새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요새이시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으스러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어디로 숨어야 됩니까? 요새이신 하나님께 숨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만났던 하나님은 요새.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요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방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독려하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저는 하나님 참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완벽한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절 말씀해 보니 강구를 합니다. 강구를 해요. 우리 13절 9장 9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완벽히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보여졌는데 지금 13절을 보니까 어떤 강구를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이 있는 상태입니다.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이 있어요. 그게 이 13절부터 내일 말씀인 10편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엇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기이한 일로부터 기이한 일로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라고 강구하며 시편 9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방 민족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마치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것과 같은 어떤 사람에게 대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그들이,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며 우리의 이방 민족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아직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불신자 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떠한 자들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 안에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는 영동선교도 저는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게 될 분들에게 어둠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